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 1970년대 첫 선을 보였던 아이스바 중에 하나만 사도 둘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막대가 두 개 꽂혀 있던 아이스바 기억나세요? 이 제품은 아직까지도 장수 제품으로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올 여름부터는 둘이 아니라 혼자 먹는 아이스바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땡땡바 뿐만 아니고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한 숟가락씩 떠먹던 아이스크림도 1인 용량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고요. 1인 가구 전성시대라는 요즘 여기에 발맞추려는 업계 대응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삶으로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외로움이 싫은 건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엄청 많아졌고요. 또 우리보다 사회 변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뭐 미국이나 일본에선 반려 로봇 산업이 급성장세고요. 혼자 산책하는 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걸어주는 이른바 피플 워커 서비스에 인형과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도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외로움 관리 산업이 뜨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가 맞이할 미래인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이 새벽에 외로우세요? 건강한 아침과 함께라면 나 혼자만이 아니란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0월 13일 토요일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 10월 13일 토요일 건강한 아침 오늘 첫 곡은 시스타가 노래하는 나 혼자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기온도 쑥 내려가서 외롭다는 생각이 더 드는 새벽인데요. 주말이라 차도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건강한 아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1인 가구래요. 거의 30%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혼자 사는 이들의 자유로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래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라는 외로움을 관리해주는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로움이라는 거 이런 것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람의 온기를 곁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아침이 방송되는 이 시간에 MBC 라디오 미니를 통해서 서로 소통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과 함께하면 외로움 조금 덜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샵 8001 문자로 또는 저희 MBC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서로 소통하도록 해요. 여러분의 궁금증, 건강에 대한 뭐 문제점, 뭐 건강이라는 어떤 단어에서 딱 떠오르는 거 모든 사연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건강한 아침 듣고 계신지 저도 무척 궁금하거든요.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의 한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풀어드리고요. 또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번 가을 개편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가이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행복 100세 인생 설계 함께 하시죠. 오늘은 주말이라 5분 일찍 만나고 있습니다. 5시부터 6시까지 건강한 아침과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재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어떤 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5235번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70대 후반 남자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밤에 잠을 자면 꼭 일어나는 병증으로 목구멍이 화끈거려 이비인후과 처방전을 받아서 약도 여러 해 동안 복용하고 있는데 먹을 때는 효과가 있다가 끊으면 또 재발하게 됩니다. 생활요법 등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누워 자면 5분에서 10분 정도 호흡하면 입속에 침이 돌아오고 병증이 완화됩니다. 왜 왼쪽으로 누워 취침하면 완화되는지 또 장기적으로 왼쪽으로 누워 취침 모두가 몸에 나쁜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문자 드린다고요. 이분 굉장히 특이한 증상이시죠?
네. 이분은 그러면 60대 중반부터 10여 년 동안 밤에 잠자는 중에 입에 침이 마르면서 목이 화끈거린다. 아마 그렇다면 이것은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허열이 올라온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허약해서 생기는 열이란 얘기죠. 신경속으로 열이 많이 생긴 건지 혹은 열성인 약이나 음식을 자꾸 드시는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체질적으로 열이 있는 편인데 연세 들면서 운동을 별로 하지 않으시고 땀도 별로 흘리지 않아가지고 열을 내보내지 못해서 그런 탓인지 이건 원인을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상세한 진찰을 받으셔서 원인에 따라서 음기 보충을 위주로 해야 될 건지 혹은 열기를 가라앉히는 것을 위주로 할 건지 치료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왼쪽으로 누워 자면은 완화된다. 이것은 아마 어쩌면 이분의 몸에 좌우에 좀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몸의 한쪽 경락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누워 자니까 뭔가 조절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한쪽으로만 누워 주무시는 자세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또 좋지 못하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균형에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 교대로 누워 자거나 아니면 평소에 주무시지 않을 때 오른쪽으로 눕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주무시지 않을 때는 오른쪽으로 누워 계시는 거. 자,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자리 0365번이십니다. 모든 체질에 좋은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하셨다고요. 모든 체질에 좋은 음식? 쌀.
예, 모든 예, 맞습니다. 모든 체질에 좋다면은
네.
누가 먹어도 좋아야 되겠고요.
네.
또 누가 먹어도 탈이 안 생겨야 되는 음식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모든 음식에는 각각 성질이나 효능이 있고요. 또 게다가 또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대로부터 동서양동막론하고 수많은 체질 학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비슷한 체질끼리 좀 묶어놓은 것일 뿐이지 원래 사람들이랑 각기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년 후에는 각기 가진 병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좋은 약이나 음식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의 성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차가운 성질, 스드란 성질, 따뜻한 성질, 뜨거운 성질. 이걸 이제 한방용으로 한, 열, 온, 양 이 네 가지 성질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늘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 성질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간 성질 가진 음식은 대체로 보면은 누구든지 먹어도 그렇게 탈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들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쌀같이 흔히 먹는 음식 가운데서 중간 성질 가진 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쌀, 콩, 그리고 토마토, 고등어, 소고기. 뭐 종류별 한식도 있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은 누가 먹어도 큰 탈이 나지 않는다. 아마 국민 음식이라도 손색이 없겠죠.
네. 6990번님. 저는 63세 남성입니다. 몸이 뜨거운 편이라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고혈압은 약으로 조절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냉면, 수박, 참외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는 상시 먹고 있고요. 하루에 사과 1개, 계란 3개, 우유는 큰 컵으로 한 잔을 먹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 영양 섭취에 대한 코멘트 받고 싶습니다. 라고.
예. 자, 이분은 네. 열성 체질이시면서 고혈압 있네요. 네. 그래서 드시는 음식들 보니까 대체로 괜찮은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은 과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같습니다. 왜냐?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소화하고 흡수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생겨납니다. 네. 그럼 열이 점점 더 많아져서 가뜩이나 열성 체질인데 안 좋겠죠. 그리고 고혈압에도 열이 좋지 못합니다. 사실 고혈압 있는 분들 대부분 열이 많은 분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체중이 늘면 혈압도 따라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과식하지 마실 것. 그리고 이분이 계란 3개는 이건 좀 많습니다. 고혈압도 있고 계란은 1개씩만 드시면 되겠고요. 또 이분에게 추천드릴 만한 음식. 즉 열성이면서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보리, 표고버섯, 오이, 고사리, 콩나물, 연근, 가지, 미나리, 다시마, 미역 이런 것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열거해 준 음식은 조금 찬성질의 그렇죠. 음식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조절하시면서 몸의 열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라디오 미니 게시판으로 박순봉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69세 남성입니다. 낭심 쪽에 땀이 차서 매일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집에서 음식으로 치료 가능한 건 없는지요? 라고요.
예, 한의학에서는 이 땀이 나오는 상태라든가 나오는 곳에 따라 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부, 즉 이 성기 주변에 땀이 많은 것을 음한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중년기부터 생겨나는데요. 뭐 음낭한, 냉한, 낭하습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체질적으로 비장이 허약하거나 혹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탓으로 비장이 손상돼서 습기하고 열기가 몸에 쌓였거나 혹은 인삼같이 열이 있는 약을 자주 먹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부로부터 습기를 받아서 이 성기 주변으로 습기하고 열기가 많아진 탓으로도 이 음부에 땀이 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과로하거나 성생활이 과도해서 몸의 양기가 허약해진 경우에도 그러면 반면에 신장의 음기가 강성해져서 내부적으로 찬 기운과 습기가 생겨나서 성기 주변으로 땀이 나게 되거든요. 뭐 결국 이 중년기 이후에 기력이 약해지면서 잘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한. 이 음한증은 이게 땀이 나는 것 외에 다른 증상도 함께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음낭주위를 비롯해서 양 대퇴부 사이에 땀이 나면서 냄새가 나고 소변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으면서 오래도록 뚝뚝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음한이 나타나면 일단 성기능도 떨어지는 신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성기 주변으로 습기나 열이 많이 쌓인 경우 이 끈적끈적한 땀이 나면서 성기는 차가워지고 축축하면서 성생활 장애가 오게 됩니다. 또 성기 주변이 가려우면서 심하면 붓고 아프기도 하고 소변이 누렇게 나오면서 팔다리도 무겁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장의 양기가 허약해진 경우에는 땀이 그냥 물같이 묽고 냄새는 별로 없지만 추위를 많이 타고 팔다리도 차가우면서 허리 무릎이 시큰거리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성생활이 떨어져서 성기능 떨어지게 되고 맑은 소변이 자꾸 많이 나오면서 밤에 소변 자주 보게 되고 대변은 묽게 나오면서 얼굴색은 자꾸 나빠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성기 주변에 땀이 많이 나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다행이에요. 더운 여름철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땀이 많이 나게 되면 피부가 짓무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성기 주변이나 사타구니에 땀이 많을 경우에 습진은 물론이거니와 성기가 가려운 음부 소양증도 잘 생깁니다.
네.
이 땀 때문에 성기 주변이 축축해지면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살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음낭습양 혹은 신장풍, 신낭풍 이런 병도 오기가 쉬운데요. 이 고환이 몹시 가렵고 화끈거리고 진물 나옵니다. 음낭에 습기가 차고 정력이 떨어지면서 음낭을 포함한 음부 양쪽 넓적다리 안쪽이 막 흐르고 색이 검어지면서 울퉁불퉁해지니까 초기에 빨리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걸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지요?
우선 뭐 맵거나 자극성 있는 음식물을 피해야 됩니다. 평소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자주 일어서주도록 하고 자주 운동해서 땀을 흘려줘야 되겠고요. 체중도 어느 정도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감염 예방하려면 자주 씻어주고 선풍기나 헤어드라이어로 잘 말려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속옷을 입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원인이 몇 가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진찰을 받아서 한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거꾸로 복용하면 이거는 안 먹으면 더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한약 달인 물로 씻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상자하고 백반을 함께 달인 물 혹은 사상자하고 오수유, 세신을 비롯한 몇 가지 한약재를 달인 물로 씻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래 앉아서 하루 종일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저희 건강한 아침 애청자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중간중간 좀 통풍 자주 해주시고요.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고인 땀이라든지 뭐 통풍 주의하시면 조금 나아지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아침 생활 속의 한방 정지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8일부터 건강한 아침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꽤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문자도 주시고 호응도 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MBC 라디오 미니를 통해서 윤혜석 씨가 노래 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김지연이 노래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건강 길라잡이 매주 토요일에는 부인과 관련 질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인과 전문의 이성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면 출산. 그런데 힘들게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30년 혹은 40년 후 나이가 들면 뱃속의 장기가 밑으로 빠져나와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방치되기 쉬운 중년 여성들의 병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무슨 병이냐 하고 물으며 한마디로 밑 빠지는 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예전에는 화장실이 지금과 같은 수세식 서양식 화장실이 아니어서 쪼그리고 앉다 보면 정말 나 밑 빠졌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골반 장기 탈출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말씀하신 그런 설명이 맞고요.
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오세요. 아래로 뭐가 빠져서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는 증상은 아니고요. 아마도 10년에서 20년 사이 서서히 조금씩 더 빠져나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여성들에게만 생기는 질환이고요. 자궁을 지지하고 있는 골반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골반 근육이 약해지고 느슨해져서 자궁이 질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빠져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네.
자궁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질벽도 같이 이렇게 아래로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양말을 아래로 이렇게 내린 것처럼 질이 그렇게 내려가게 되고.
네.
네네. 질벽은 구조상 앞쪽에는 방광이 있고요.
네.
뒤쪽에는 장과 같은 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되면 방광도 같이 질 쪽으로 좀 빠지게 되고요.
네.
또 장도 질 쪽으로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병을 설명하면 골반의 지지 근육이 약해져서 골반 내 장기가 질 쪽으로 빠지는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골반 지지 근육이 약해져서 병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지지 근육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근육이 왜 약해지는 건가요? 나이 때문인가요?
아, 그렇죠. 나이도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나이가 들면 이제 골반 지지 근육뿐만이 아니고 근육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약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발생 요인은 임신과 출산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을 다 웬만하면 하시죠.
네.
출산으로 인해서 골반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손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임신을 한 것만으로도 근육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변화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특히 이제 자연분만을 했고 또 힘주기를 오래 한 그런 몇 시간 동안 힘주기를 하고 난산을 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네.
근육이 손상당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옛날 어머니들처럼 출산을 많이 하거나 또 출산 후에 처치가 잘 안 된 경우 발생하기가 쉽고요. 또 쭈그려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데 옛날에는 노동이 다 그랬었죠. 밥 먹이기도 하고 빨래도 쭈그려서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걸레질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꾸 복압이 세져요.
아.
그래서 골반 장기가 이제 복압이 세지면 더 아래로 밀려나오는 그런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모두 다 이런 병이 생기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유전적으로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여성 임신과 출산 이 과정, 출산 경험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 경험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산, 출산을 많이 했거나 또 거대아를 출산했거나 또
네.
분만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난산의 경우에 골반 근육이 손상이 당하고 또 그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이 얇아지고 신경이 약해지면서 골반 장기 탈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출산을 했고 여러 가지 과도한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의 어머니들이 굉장히 병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네, 그 어머니들이 우셔서 많이 수술을 받으셨고요. 이제 갈수록 저희가 줄어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네.
예, 사회가 변화되면서 병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한 아침 청취자분 중에서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어르신 계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물론 뭐 이렇게 병은 통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요. 주로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증상부터 좀 알아볼까요?
증상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아프고 통증이 있다기보다는 아랫배가 묵직하고요.
네.
무엇인가 빠지는
듯한 느낌.
그렇죠. 빠지는 느낌 자체가 불편하죠. 자꾸 이렇게 네. 쏟아지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고요.
예.
또 장기 탈출이 심한 경우는 이미 이제 질 밖으로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더 심해지고요. 또 이미 빠져나왔으면 걸을 때 불편하시죠. 네. 그리고 방광이나 장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변 보기도 좀 불편하고 대변 보기도 불편하고 그런 장애가 네. 있습니다.
아, 그렇겠어요. 네. 뭔가 힘을 줄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고 진짜 이러다 다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생기실 것 같은데 그 골반 장기 탈출증도요. 요즘 뭐 요실금 예방하기 위해서 또 케겔 운동 같은 걸로 예방하잖아요.
네네.
뭐 이런 특별한 운동이나 방법이 없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케겔 운동도 골반 장기 탈출줄의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골반 장기 탈출이 이미 진행된 경우는 치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네, 케겔 운동이 이제 요실금이나 성감의 증가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네.
하지만 사실 이제 골반 장기 탈출은 더 심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케겔 운동의 효과는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하지만 생기기 직전에 이제 생기려고 할 때 그럴 때 미리미리 운동을 하신다면 예방의 효과는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골반 장기 탈출증 적극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수술을 해서 교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폐살이라고 불리는 그런 고무링을 끼우는 방법입니다.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적인 교정입니다. 불편한 증상에 따라서 수술의 종류는 결정이 되고요. 수술의 접근 방법은 질 쪽, 아래쪽에서 이제 빠져나온 장기를 교정하는 그런 질 쪽으로 하는 방법과 복강경,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배 쪽에서 네, 내려간 장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수술이 잘 되어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만으로 되지만 추후에 생활 습관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쉽게는 이제 복압이 증가되는 자세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무거운 걸 들거나 쭈그려 앉아 있거나 그런 자세가 안 좋습니다.
네.
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요. 환자분들이 또 수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폐살이라는 그런 고무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술보다는 좀 간단하죠.
네. 폐살이를 그러면은 삽입한다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고무링의 이름이 폐살이라서 폐살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 단단한 고무링을 질 내로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삽입해서 유지하고 있으면 골반 장기가 빠져나오지 않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고무링의 크기는 결정을 하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살이는 이제 계속 삽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네.
또 치료가 아니고 유지의 개념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폐살이를 혹시 환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네.
이제 놀라시는데 또 생각보다는 넣어놓으면은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무링을 계속 넣어놓다 보니까 외래 진찰 시에 보면 고무링에 의해서 질 점막이 이제 손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오셔서 산부인과에서 소독도 받고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뭔가 다른 물질을 삽입했을 때는 염증 그리고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건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골반 장기 탈출이 이제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50대나 60대에서는 수술을 저희가 먼저 권하고요.
네.
또 80대 이후에는 이제 수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살이를 먼저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교적 젊은 환자군에서는 폐살이를 계속 오랫동안 삽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요.
네.
또 중간에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 빼게 되면 또 나이가 들어서 수술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환자분이 수술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폐살이 삽입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수술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자궁 탈출이 심하면 우선 이제 빠져나온 자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고요. 또 질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질 성형술을 하고 또 요실금이 있다면 요실금 수술을 같이 하고요.
네.
또 남아있는 질이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골반에 고정시키는 수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적인 평가를 같이 하고요. 이제 수술의 최종 범위는 이제 진찰하고 결정이 됩니다.
네. 출산과 생활 습관이 많이 변해서 이제 예전보다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 조금 적어졌다고는 하는데 출산 직후부터 골반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질환을 걸리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방을 위해서 평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 끝으로 알려주세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방이죠. 폐경기 여성들은 심하지 않아도 자궁 경부나 질이 처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증상이 심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후가 있으면 우선 케겔 운동 같은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복압이 증가되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이 좋지가 않습니다. 쭈그려 앉기도 쉽고 복압도 많이 세져서 그런데요. 이제 의자가 더 좋고 입식 생활이 좋습니다. 또 무거운 것을 들거나 또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네.
또 체중이 이제 과다해서 이제 복압이 세지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또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복용하시면 이제 몸의 근육량이 좀 늘어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이제 중요하게 될 수 있고요. 또 폐경기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사실 병원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부끄러워서 잘 못 오세요.
네.
네. 오셔서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하시는데 사실 외래 진료에서 증상이 조금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상담해 드리기도 하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을 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이제 정기검진 받을 때라도 조금 이게 이상해요. 봐주세요라고 하시면 네,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병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병은 자랑하라고 했다고 오늘 부인과 전문의 이성화 선생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451님. 너무 반가워요. 70세 할머니입니다. 오래전 익숙했던 그 예쁜 목소리 선숙 씨 선물같이 돌아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라니요. 70대부터는 이제 신여성 이렇게 합니다. 이 시간 유일하게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강한 아침을 통해서 건강 잘 챙겨가세요. 오늘은 특별히 청해 주신 한경애의 옛 시인의 노래 선물까지 들려드립니다. 인생 설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설계 가이드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사실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모두들 자신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일찌감치 노후 준비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건강한 아침에서는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노후 설계 전문가를 모시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인생 설계와 자산 관리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보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의 인생 설계를 가이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비영리 조직입니다. 트러스턴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건강한 아침 진행할 네. 때도 이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정년퇴직 이후 8만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계속해서 그 질문이 제 머리에서 네. 떠나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건강한 아침 애청자들을 위해서 노후 설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강 대표님께서는 일찍부터 이 노후 준비와 노후 설계에 관심을 두고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큰 연구랄 건 없지만은 제가 2003년부터 이 노후 설계 강의를 해왔으니까
네.
이제 만 15년쯤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자산운용사 그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회사의 대표를 하면서
네.
이게 그 자산운용 비즈니스,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는 무슨 운영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음흠.
투자자들이 사타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외국 회사를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투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투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도 이제 근무를 제가 오래 하면서 일본의 자료 이런 걸 보면서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를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우리는 그거 질문이라고 합니까? 돈 벌라고 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네.
많은 그 선진국 사람들은 투자의 목적을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니냐. 근데 노인분들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사람들도 왜 투자하세요? 그러면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이게 장기 계획이 되는 거죠. 장기 투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20, 30대부터 예. 노후 설계를 준비한다.
그렇죠.
아, 그래요. 우리는 투자라고 하면
예.
그냥 일확천금,
예.
대박 이런 예.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제 재테크라는 말이 네. 유행을 했는데 저는 예. 그래서 재테크라는 말은 쓰지 말자. 이 인생 설계, 생애 설계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생애 설계와 자산 관리 이런 제목으로 보통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2003년부터 노후 설계 강의를 시작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벌써 1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대표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네.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걸 하게 되면 들어오는 분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노인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30, 40대 젊은 분들도 많이 듣고 있다는 거죠.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강의를 해보면
네.
30, 40대 부부들이 같이 와가지고 심각하게 이런 강의를 듣는 걸 보고
네.
아,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바람직한 네. 변화이긴 한데 네.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해보니까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는 노후 자금을 얼마 마련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그 몇억 원을 모으게 되었지만은 모아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 리스크라고 그러죠. 자녀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이 100세 시대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의 문제.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재산이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밖에 없는데 너무 부동산에 편중된 문제. 이런 것들을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노후 준비가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인 일인데요.
네.
그 한 번은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이 노후 설계 강의를 했는데 끝나니까 그 수강자 한 분이 회사 측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네. 항의조로. 이런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 주셨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네.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사실은 이게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고
네.
적어도 30, 40대부터 자신의 연령대에 해야 될 일을 시작해야 된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예, 그래서 이후부터 저는 행복한 100세를 살기 위해서
네.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할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네, 네. 건강한 아침에서 이렇게 행복한 100세 인생 설계를 준비한 게
네.
아마 그 마누라 누가 설득하라는 말이야. 막 이런 어떤 강의를 듣던 분의 항의를 네. 저희가 마치 엿들은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그 수강자가 한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그러면 대표님 행복한 네. 100세를 위해서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우선 30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30대 시작할 일이 뭐냐면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니까
네.
예, 국민연금 그건 당연히 그 자동적으로 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회사원이면 퇴직연금 들게 되고
음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모자라니까 아,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이든지 이걸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3층 연금으로 이 최소 생활비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노후에
네.
그런 그 가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20년, 30년 해야지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만 드는 게 아니고 배우자 혹시 그 가정주부분들도 한 달에 8만 9천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월 50만 원 정도는 받거든요. 그러면 남편 꼭 갚지만 절대 굶을 염려는 없다.
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준비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매월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나라.
네.
이게 이제
선진국인데
이거는 국민 개개인이 30세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연금 하나 자동적으로 일단 들어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립이 뭔가 자산 관리라는 게 뭔가 이런 그 기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평생 살아가면서 뭔가 경제적 자립인으로 살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자산 관리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0대부터 시작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직업에서 성공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직업관을 가져야 되고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거든요.
네.
그리고 공기업이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3년 다니다가 또 이직하고 그래서요.
네.
60세까지 직장선을 하려면은 평생 6번 정도로 직장을 바꿔야 된대요.
와, 우리 네. 때랑 정말 네. 많이 달라진
그렇죠.
풍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확립하고 뭔가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남과 차별화된 능력을 갖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노력을 3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 개개인이 30대부터 네.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네. 이게 적은 액수로도 네. 나중에 한 20, 30년 부어서 네. 노후에 네. 그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최소 생활비 정도는 이제 충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업을 구하는 게 30대일 텐데요. 네. 요즘은 청년 실업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이 열심히 네. 하는 건 물론이고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뭔가의 네. 어떤 네. 틀은 마련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이제 40대로 넘어가 볼까요? 40대는 중년에 접어드는데 이때부터 시작할 거 너무 많을 것 같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좀 걱정이 많이
예,
되네요.
우선 그 40대가 되면 건강에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그렇게 조심을 하더라도 뭐 DNA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건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관련된 보험 하나는 가입해 두는 거.
네.
이게 40대 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40대가 되면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때부터 부부가 뭔가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고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자녀 때문에 자기도 고생하고 자녀도 이렇게 망쳐먹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자녀 교육비라든지 결혼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퍼붓는 나라가 없는데
네.
제가 저희 그 토론에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5060 세대의 60% 정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네.
5060 세대의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네.
은퇴 빈곤층이 뭐냐면 월 부부 생활비 98만 원 이하로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40대부터 정말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네.
이게 어렵다.
네,
그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는 게 40대 할 일이다.
네.
두 가지입니다.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관리 시작하는 게.
지금처럼 네. 자녀 교육비를 마구 퍼붓는다든지 결혼 네. 비용, 과단 네. 비용을 지출하면 네. 60% 정도는 은퇴 빈곤층에 들 수 있다.
그렇죠. 자녀도 또 네. 경제적 자립 교육을 자녀한테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자녀 자신도 망쳐먹고.
자녀의 경제 네. 교육까지 40대 네. 꼭 해야 할 네. 일입니다.
네.
그럼 이제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 60대가 시작해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대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이 4억 5천쯤 되는데
네.
그중에서 가계 부채 집 살라고 빚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 빼면 3억 6천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럼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6천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천입니다. 그 빼면 3천만 원밖에 안 남거든요.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30년, 40년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가계 자산에 부동산밖에 없는 가계 자산의 문제, 부채를 갚는 거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지만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니까 30, 40년 동안 뭐 하고 살 건가. 이건 돈 때문에 그렇지만은 보람 있는 삶, 건강 때문에 그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를 이때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생각으로 50대, 60대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퇴직 후에 우리가 3대 불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자금, 노후 자금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네.
그 다음에 고독하거든요. 되게 회사를 관두면은. 이 3대 불안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의 준비를 이 50대, 60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퇴직 네. 후 8만 시간 뭐하고 살 건가. 네. 이게 제가 네. 대표님이 해 주셨던 말이 네. 계속 기억난다고 했는데
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 한다.
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역시 평생 현역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한 100세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인생 설계 차근차근 한 주 한 주씩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 인생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계신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건강한 아침 방송 시간이요. 평일보다 5분 빠른 5시 정각에 시작됩니다. 내일 저는 5시 정각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 4682님이 청해 주신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들으면서 건강한 아침 마무리합니다. 푸른 상록수처럼 언제나 시들지 않는 청춘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